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다소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오늘은 에바브로디도와 관련된 이 본문을 다루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작성한 서신입니다. 이 옥중 서신은 바울 서신 가운데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빌립보로 서신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 로마 투옥된 가운데 곁을 지키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가 디모데이고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온 사역자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를 섬기 위해서 대표로 온 거죠. 그가 로마에 왔을 때 어려움 가운데 거둔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 대표로서 전달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로마로 오는 도중에 그가 병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몇 주 또는 많게는 몇 달에 걸려서 여행했습니다. 풍토병이 심한 것은 다반사였고요. 그런데 질병 걸린 그 상태가 나아지지 아니하고 악화되어서 죽을 수도 있을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주의 긍휼하심으로 낫게 되었고 사도 바울에게 있는 중에 죽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됐는데 주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진 거예요. 지금처럼 우편이 이 짧은 시간 내에 왕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소식이 전해지고 또 다시 그것을 정정하기까지는 한두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염려하고 있다는 그 소식, 그 내용 자체가 로마의 사도 바울을 섬기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고 28절을 보십시오.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그래서 기뻐하게 병이 걸려서 죽을 뻔했다던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9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28절에 보면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 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바브로디도 펜으로 사도 바울이 쓴 이 빌립보 서신을 가지고 빌립보로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가 도착했 쓸 시점을 근거로 해서 기준해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2장을 쭉 읽어가면서 빌립보 교회의 필요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고려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고 지난 시간에 다룬 디모데에게도 있었고 이 에바프로디도에게도 있었다. 여기 에바프로디도라는 한 인격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가는 닮아가는 한 인격이에요. 근데 30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드린 결과 죽기에 이르기까지 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이런 사람은 너희가 알아줘라, 존귀히 여기라. 이게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30절까지 부탁하는 메시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디모데라는 사람을 조명하면서 성경이 나타내는, 표현하는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말한 목적은 그가 시작, 출발 지점, 그리고 그의 생애 가운데서 영적 성장을 거듭할 때 그 진행 과정에서 우리와 비슷하다. 시작 지점에 문제가 있었고 그 영적으로 성장하기에 쑥쑥쑥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막고 있는 은근키와 가시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주가 되심으로 훌륭한 제자로 군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면 에바브라티도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힌트를 가지고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지, 그 출생과 가정 환경에 대한 무엇이 있는지, 이 성경에는 이 에바브라티도가 두 번 등장하는데 그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단지 에바브라티도라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복된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유추할 따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때문에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서 법원에 개명을 신청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보면은 보통 부모들이 대충 이름을 짓거나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고 방귀녀 그런 이름도 있고요. 박비듬도 있더라고요. 백김치. 이거는 조금 심한데 양아치도 있고요. 석을련도 있습니다. 근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 이름을 지을 때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에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과 관련된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은요 그냥 다반사였어요. 빌립보는 남서쪽으로 한 백 몇십 킬로만 진행하면 큰 산이 있는데 그게 올림푸스 산이에요. 그는 각양신들을 섬기는 그 만신전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 몇십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빌립보라는 곳에서 태어난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것에 근거한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세 명의 친구들의 그 이름을 우리는 보통 다니엘하고 바벨론식 이름을 알고 있거든요. 메삭 아벤느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거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근데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유다식 이름은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은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땅에서 불려졌던 그 네 개 이름을 제가 그 의미를 말씀드리면은 다니엘은 나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냐는 여호와의 종에 하는 자. 미사엘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신가?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도움 재판장 신앙 고백이요. 이스라엘의 왕들 전부 다 여호와나 아니면 하나님이 앞에나 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청소년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습니다. 어떻게 이 청년들의 생각에서 이스라엘을 지워낼까? 이름을 개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벨드사살로 개명을 합니다. 바벨론 신 벨을 따서요.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심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려요. 그리해야 그의 자존감과 정체성에 조금 조금씩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냐가 나오는데 아까 하나냐는 여호와의 총애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식 이름이 사드락입니다. 발음이 슈드르아쿠 사드락 우리는 그렇게 되는데 슈드르아쿠 여기에서 아쿠는 달의 신입니다. 그 뜻은 사드락이란 뜻은 아쿠의 명령 이런 뜻이에요. 아쿠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 이런 뜻이겠죠. 사드락 유대 청년들이 바벨론 땅에서 아쿠의 명령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안에 내부의 그 갈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은 이방 종교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속한 그런 뜻이에요. 결코 좋은 출발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가끔 보면은 사탄주의자나 오컬티즘에 헌신했던 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데디케이터 헌신하는 그런 예식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러한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이 의식하는 그 신들에게 이 아이를 데디케이트 하면서 그 이름까지도 붙여준 경우가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시작 지점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 사망이 지배하는 이방 종교가 그의 삶 가정 가운데 지배하고 있었고 그가 복음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옮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됩니다. 아프로디테에게 속한 그에게 드려진 존재가 아니라 새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영적 성장을 거듭하고 거듭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 인 바울로부터 이러한 인정을 받습니다.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시작 지점이 어떻게 암울하게 희망이 보이지 않게 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출발 지점은 다 다릅니다. 가정 형편이 다르고 부모가 나에게 행한 것이 성경적인 모델하고는 전혀 다른 무언가로 왜곡되어 진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도 극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의 반열에 오르게 할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디모데도 그랬고 에바브로디도도 시작점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향해서 다섯 가지 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를 묘사하는 25절을 봐주십시오.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명사형입니다. 함께 일하는 자, 그 다음에 함께 군사된 자, 그 다음에 너희 사자, 그리고 돕는 자 이렇게 다섯 개의 명사로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 가운데서 세 가지 명칭만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의 형제, 동역자, 동료, 군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세 가지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이것을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형제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나의 형제 당연한 건데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데 나의 형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형제라는 말은 꼬투리 있죠. 콩 꼬투리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것을 영어로는 pod라고 하는데 콩 꼬투리를 이렇게 열면 콩이 안에 날라리 한 대여섯 개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한 꼬투리 안에 있는 콩들 하나하나를 형제라 부릅니다. 이렇게. 한 꼬투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한 꼬투리 안에 들어있는 콩 하나하나들이에요. 정치 집회 같은 거 끝나고 나면 또 아니면은 문화 공연 같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집으로 자기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죠. 같이 모였지만 각자가 가는 곳이 다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은 아버지가 있는 그 집으로 모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는 나의 형제이다. 나와 영혼을 함께 보낼 고투리 안에 들어있는 바로 옆에 있는 콩 같은 존재이다. 가깝다. 나와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이다. 우리 아버지의 열망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형제를 서로 염려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요라고 했을 때 이 말의 무게를 여러분이 두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지금 시간을 많이 건너뛰어서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지만 나의 형제요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은 이 콩꼬투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가 서로를 염려하고 아껴주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끔 신문에 재벌가 형제들의 그 재산 다툼에 대한 기사 읽습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 국내 재벌가 중 집안 싸움 없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싸우지 않은 집안이 이상할 정도로 대부분 재산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아버지가 만약에 그 기업을 일군 아버지가 그때 생존하고 있다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기업을 일으켰는데 자기가 만든 그 재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법정 투쟁을 하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정오심으로 서로 보지 않는 그런 관계에 들어갔다라면 내가 이런 꼴 보려고 기업 일으켰나라고 한탄하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제 자신도 이런 프랙티스를 가끔 하는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영혼 가운데서 볼 거라는 거예요. 가끔 아주 힘들어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도. 용납하기 힘든 이미 주님 안에서 용서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 보시기에 해결된 어떤 것이지만 가만히 한번 거룩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주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영혼 가운데서 함께 공유할 텐데 왜 내가 흔쾌하지가 않지? 이 감정이 뭐지?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동시키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편협된 시각 때문에 그리 생각하는구나. 부족하지만 내 스탠다드에 못 미치지만 저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내가 허물이 있고 그릇 실수 연발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저 사람도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사로잡혔다가 또 다시 풀려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인데 영혼을 함께하는 형제라고 생각하니 그것이 나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불편하게 했던 것이죠. 형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세 그룹이 등장합니다. 디모데와 함께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와 있는 에바브라, 디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힘든 와중에 흥금을 거둬서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보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주님의 메신저로 이 흥금을 가지고 오다가 질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사도 바울을 수발 드는데 자기 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염려해 주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때 에바브로 디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발하고 도움을 주는 종이 아니라 지금 짐을 지우고 있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을 때 혹시 헌금은 제대로 전달했을까? 엄청나게 힘들다고 했는데 혹시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러한 마음들. 그래서 여기 에바브로 디도 관련해서 26절에 보면은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했는데 이 심히 근심이란 이 표현은요.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할 때 그 동사예요. 우리 에바브로 디도라는 이 사람이 그들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들의 얼굴을 다시 못 보는 건 아닌가.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 지도자예요. 주님을 순종하여 이곳까지 왔는데 자기 미션 수행하지 못하고 짐만 되고 자기가 이렇게 약하게 질병 걸려서 고생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빌립보에 들려서 그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그것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 생각해 보십시오. 4장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바브로디도펜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에바브로디도가 헌금 연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질병 걸린 상태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잘 사는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메시지를 보면은 극심한 환난과 큰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헌금에 동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사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거뒀고 헌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질병이 들었어요. 와서 기도해도 낫지가 않습니다. 죽을 것 같다는 가능성, 그것을 봅니다. 마음이 아파요. 이러한 아끼고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가는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제예요. 만약에 물질이 어느 기업가가 일군 큰 규모의 부가 형제들끼리를 갈라놓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크게 부으셔서 은사가 강력하게 터지잖아요. 그랬는데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은사와 대결하는 양상으로 국면으로 비교하고 저 사람은 저런 하나님을 체험했다? 나도 뒤지지 말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좀 더 그를 주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 주님 앞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저런 체험을 했단 말이지 나도 뒤지지 말아야지 라고 이것이 경쟁관계로 그래서 더 풍성하게 은사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힘을 다하여서 서로를 향해 관심 기울여 주기를 원하고 서로를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아껴주고 감싸주고 하는 이 영이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파틀럭 했었는데 어떤 행사로 인해서 그때 그 순서라든지 뭐 이렇게 진행을 중지하지 못한 제 불찰도 있지만 한 형제가 트레이에 맛있는 것을 포함해가지고 이 산을 만들어 가져갔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단 뒤에 줄 선 사람이 먹지 못할 정도로. 그 형제는 아마 충분하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나만 생각하면 좀 더 멀리 내다보지 못하면 지금에 있는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에바브라 디도 같은 마음을 가진 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역자라는 표현을 가진 함께 수고한 동역자 동료 일꾼입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과 집에는 일손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미성숙한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 소견과 고집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육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함께 수고하고 있고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피냅되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밭 일에 동원된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종들입니다. 저는 어촌에서 자랐는데 그 바다에서 나는 것으로 삶을 꾸려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밭에서 그 생산하는 건 시금치나 또는 마늘 같은 거였어요. 9살, 10살 때는 이제 밭 일에 동원됐죠. 마늘 심고 하는데 이제 어떤 꼬마가 뭐 하겠어요? 마늘을 심기 위해서 일단 그 황소가 맨 그 쇠사랑 있죠. 외쟁기를 가지고 어른들이 땅을 이렇게 쭉 딱딱한 땅을 파 나갑니다. 그러면 일어난 흙덩이를 이제 나무 그 망치로 길게, 제 기억에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키만한 막대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때렸어요. 일어난 흙들을 고랑을 따라서 다 잘게 부숴서 흙덩이가 부드러운 그 흙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게 어린 마음에 죽도록 싫었어요. 어른들은 그 나무 망치 이게 뭐 들면 한 손으로 들 수 있겠지만은 아홉 살짜리 이게 두 개, 한 20분쯤 하면은 막 어떻게 빠져나가나. 그렇게 고르게 되면 간격을 따라서 마늘을 하나하나 이렇게 심어 나가죠. 삼촌이나 그 사촌 형들이 항상 쟁기를 잡고 이렇게 소를 이랴 이랴 하면서 이렇게 땅을 일으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숙모나 어머니나 이제 그 마늘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저 같은 꼬마들 또 어른들 동원돼 가지고 땅을 그 깨기 시작하죠. 그래서 땅을 고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일, 그다음에 숙모나 어머니가 하는 일, 그리고 저 같은 꼬마들이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 일 가운데 우리 집안 일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일들을 하게 돼요. 아홉 살, 열 살짜리 꼬마한테 쟁기를 절대 안 맡겨요. 물론 여러분 상상하셨겠지만 삼촌이 자리를 비우면 잡아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죠. 그리고 저기서 이제 쫓아오면 도망가고. 그렇지만 이게 저 일이 아니에요. 쟁기를 잡고 소를 부려가면서 이렇게 땅을 파는 것은 아홉 살짜리, 열 살짜리 일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역량에 따라, 주어진 은사에 따라, 주어진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릅니다. 이 사도와 에바브로티드는 각자 맡은 역할이 달랐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밭을 경작한다는 이 면에서 공통적인 관심사와 그 열망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함께 수고하는 일꾼, 동역자로 감격 가운데 소개했던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열매를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9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구할 때 그리스도의 지휘에 따라 공동의 유익을 구할 우리 교회에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일으켜 주십시오. 공동의 유익을 구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슈퍼스타처럼 자기를 강조하고 자기를 환하게 비추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처음의 시작은 좋게 시작할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나라에서 그 사람들 오래가지 못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위 아래 공동의 유익을 구할 에바브로디도의 영을 가진 사람 이렇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그가 동료 군사라는 것이요. 그가 이러한 전쟁을 수행하던 중에 생명 위협받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간 가운데 원하는 대로 되었나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영의 어떤 불편함, 이것이 그냥 생기는 것일까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한 주간의 영적 전쟁이 지나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눌림을, 내가 원하는 어떤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런 한 주간이 되었다는 걸 혹시 의심해 보셨어요? 요한 1서 5장 19절은 거듭 언급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온 세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악한 자 안에, 악한 자가 그의 의지를 작동시켜서 나의 데스티니,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부르심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때는 세게, 어떤 때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교묘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있는 군사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가? 이것을 과연 의식하고 있는가? 영적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살만 하니까, 질만 하니까. 기도사에게 헌신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영의 세계를 잘 아시는 분이고 또 기도의 힘을 확신하고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분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의 영들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다가 기도의 불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서로 짜고 기도하지 못하게 딴 생각이 들게 하라 고 지시해서 기도를 중단시킵니다. 성도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일을 하게 합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은 이런 방해를 받으면 기도를 포기합니다. 어둠의 영들은 기도의 장소를 떠나게 하는 온갖 종류의 방해를 합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성공하면 어둠이 승리합니다. 제가 마스터하기 원하고 내 생에 다하기까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차원의 기도의 삶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기도를 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분량의 원하는 그런 퀄리티의 흡족한 기도 주님께서 원하는 어떤 차원의 나 자신을 살 뿐만 아니라 나의 데스티니를 완성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나와 연관 맺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환경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그 주의 뜻이 펼쳐지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그 미션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식의 어떤 차원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닌데 실행 단계에서는 성공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꾸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차원의 그 강력한 기도가 올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저는 압니다. 기도는 저 여러분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영역이며 이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수한 요소이다. 영적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영역에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어떤 좋은 메시지를 들을 때 도전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싸움이긴 싸움인데 좋은 싸움이에요. 믿음을 발휘해서 주님을 신뢰하여서 주님께서 그 자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평강은 주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은 이 기도의 전쟁에서 이겨야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아십시오. 개인의 데스티니, 이 개인의 운명을 미완성으로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 데스티니, 교회 사명을 좌절시키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때로는 교회 건축이라는 사건을 기회로 삼아서 교회의 사명을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권사와 장로 또는 임직자의 그 행사를 통해서 시도하기도 하고 사역자 청빙의 과정을 통해서 또는 찬양팀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를 기회 삼아서요. 로컬 처치, 지역교회에 주신 그런 사명을 데스티니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저기 앉아서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려고 하는데 영적 그 어떤 저항을 강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본능적인 반응이 뭐냐면은 빨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누가 설교나 예배인들을 좀 대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배가 오늘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싫어요. 아주 드물게 그러한 것이 막 내 마음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나는 도리가 없으니까 기도에 이제 돌입하고 방언을 지속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한 20, 30분쯤 흐른 그 시점에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영적 답답함을 느끼게 했던 외부에서 온 억압인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순간적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나는 중립적인 상태에서 앞에 나와서 기도 인도하고 또 설교하고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타겟이 되었더랬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러면은 전투의욕이 상승합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좀 많이 할 것을 고면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조금 더 늘립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기도가 소리가 데시벨이 좀 올라갑니다.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내면에 진행되는 것이죠.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도 영적 전쟁이 진행된다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진 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물론 설교자의 준비와 상태에 따라서 은혜롭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을 때로는 설교를 내가 먹는 애티튜드에 따라서 내가 보는 애티튜드에 따라서 설교를 대하는 내 태도가 어떠한 내용이든지 오늘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 진리가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집중하는 것과 오늘은 뭐 이렇게 내 마음이 이미 전투를 치르는 어떤 전사의 자세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자로서 이 말씀을 들으면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렇게 낚아채 간다. snatch away 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쟁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티도의 영적 전쟁, 그가 치르는 영적 전쟁, 사도 바울이 치르는 영적 전쟁에 이 사랑하는 형제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자기 몫을 하고 있는 것이 아름다웠고 일을 감당하고 있다가 질병이 들어서 목숨을 위태롭게 할 지경에까지 간 것을 보고 너무 감격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9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우리 시대는 지난주에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주께서 주신 영적 권위와 직위를 양무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직위를 남용하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나타난 탐심이나 아침에 탈을 쓴 지도자들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12절에 공동번역에는 발람처럼 돈을 탐내다가 잘못에 빠져들어간 12절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분별력을 발휘해서 이러한 인간적인 계략이나 조작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이 성경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고 분별력이 자라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은 존귀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존경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0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서도 목숨 걸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주님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게 합당하다. 세 가지 부탁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깨어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에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기도에 깨어있게. 이번 6월 달에는 그 영원한 비전 교회가 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기도에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주께서 존귀히 여기는 것 존귀하게 여기도록 도와주십시오. 한국에 있을 때 금식기도 한 적 있었는데 그때 어느 순간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 동일하게 싫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내가 기뻐하는 영을 주십시오. 그게 한참 동안 그 울음과 함께 그 기도가 반복되었어요.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보기에 안 좋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제가 보기에 부족한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보는 사역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주님께서 그를 품으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를 사용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는 금식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어떤 뭐 욕심이나 아니면 아집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내려간 육체적으로 아주 힘이 없는 그런 장기 금식에서 일어나는 아마 그런 때에 나온 기도였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울 힘도 없는데 그때 막 울음이 터져 나오고 이것을 간구하는 것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어떠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거나 같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관점이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저지르는 실수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데 내가 그 전체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같이 기뻐해 주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큼 존귀 여기시는 만큼 내가 그려주지 못하는 것. 마지막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에바프로디도를 일으켜 주십시오. 일꾼이 필요하긴 해요. 일꾼을 구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같은 영을 가진 에바프로디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일꾼을 구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에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와 간구형을 더해 주셔서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부르짖는 것, 아뢰는 것, 그리고 주님을 듣는 것이 편하고 주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존귀히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 존귀히 여기는 것, 같이 존귀히 여기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에바브로디도를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